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따라했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참하였으며,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이는 당할 자에 죽음을 낳지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시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아멘. 저 이제 군대에서 그 대대장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아 군대 꿀 빨다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 우리 부대에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유비병소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제일 높은 사람 대대장이 오니까 이 앞에 있는 위병들이 경례를 하지요. 이제 간혹 착각이 들 때 있습니다. 얘네들이 나한테 경례를 하나?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저는 쫄따구인데, 예, 무슨, 예, 나보다 다들 고참이고, 뭐, 또 간부들이고 이랬는데, 내 옆에 앉은 그 선탑자한테 격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사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 운전병, 그, 제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대장과 이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막 눈치를 보면서 물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때때로, 좀 도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해가지고 저는 고작 해봐야 뭐 일병, 뭐 상병 이랬는데 막 내가 금방지게 굴고 이제 뭐 날 잡고 하루 불려가는 거죠. 예, 그러면 아주 뭐 작살납니다. 예, 진짜 뭐 입에서 진짜 막 똥냄새 날 때까지 막 구릅니다. 예, 고참들한테 욕 먹고. 예. 그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제가 봤는데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 이제 화려한 저택이 나옵니다. 영화상 설정이에요. 그 뭐 실제 있는 집은 아니라던데. 그 영화상에 이제 건축가 그 남궁현자 씨가 설계한 특별한 저택이라고 합니다. 우셨으신 거 보니 보셨네, 그죠? 예. 거기 이제 가정부 아줌마가 나오는데 사실 그 저택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이 이 가정부 아줌마인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이제 자기 남편도 이 영화 안 본 분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숨겨놨어. 예, 지하실에. 아 모르겠다. 예, 다음 말에. 예. 이제 집주인들 없을 때는 지하에서 막 나가고 두 부부가 아주 그 집을 막 이렇게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 과외 선생으로 주인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가정부에 대해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저 가정부가 안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안주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결국 이 주인공들의 잔꾀에 넘어가서 이제 자기 원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뭐냐면 안주인이 아니라 가정부거든요. 가정부. 고용주한테 한번 잘못 보이면 그 뭐 잘리고 마는 그 신분 아닙니까? 사실 그거를 누리고 있을 땐 잘 몰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거 한참 누리고 있을 땐 잘 몰라요. 저 우리도 이제 평일에 우리 그 교회 주차장에 아마 그 다른 분들 잠시 잠깐 주차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건너 이제 저기 주유소 직원들도 그렇고 저 이제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빼달라고 말할 때가 뭐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가 가서 빼달라고 하니까 한 분이 오늘도 무슨 행사가 있냐 이렇게 대묻더라고. 예, 제가 그래서 아 물론 이제 제가 아주 인자하고 그죠 성품이래 좋은 목사라면은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겠지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좀 더러운 면이 있잖아요. 제 어떤 행사 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똑같은 말 되풀이했습니다. 행사 있으니까 차 옮기라. 제가 사실 거기에 주저리 주저리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사유지, 사유지 그죠? 예, 사유지라고 일종으로 따지면은 우리 개인 가정집에 있는 게라지에 남이 차를 댄 거라고 그죠? 그러면은 빼달라고 하는 주인이 가가지고 그걸 막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오늘 손녀가 막 멀리서도 여행 와서 차고 여기 차를 대야 되는데 좀 빼주겠네. 설명해야 됩니까? 그냥 빼달라고 하면 빼주는 거예요. 여기 대게 해준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근데 계속 자기가 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따져 묻게 돼요. 오늘 무슨 행사가, 평일인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빼달라고 하느냐? 그냥 빼달라고 하면 빼야지. 예.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 빌려 쓰다 보면 우리 것인 줄 알아요. 한평생 몇십 년 꾸역꾸역 그 모기지 갚아가면서 집을 샀네요.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사람 그 얼마나 다 어리석어요. 그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 자기 그 모기 다 갚는 순간이거든요. 내 생에 얼마 안 남은 순간이에요. C.S. 루이스 그 순전한 기독교 보면 지적하듯이 시간도 자기 것인 줄 안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것인 줄. 우리 그래요. 잠깐 빌려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잘안 되지요. 여기 뭐 매번 주차하면요. 이게 뭐 주차할 때마다 뭐 고마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여기 사유지인데 그래도 주차할 수 있게 해줬네. 그런 생각 안 든다고. 맨날 대다 보면은 행사 있으니까 좀 빼달라고 하면은 요즘 왜 이래 행사가 자주요? 자주요. 뭐 이래 귀찮고 하고 막 성가시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이대영 목사님과 그 한중간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생에 한 사람이 쓰는 돈, 만약에 어떤 내가 내 평생 살면서 돈의 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쓰는 돈의 총량이 있으면은 그 돈의 70%를 죽기 5년 전에 쓴다는 거예요. 죽기 5년 전에. 어디서? 병원에서. 다 쓴다는 거예요. 하면서 더 살아볼 기라고. 예컨대 100만 원 있으면요. 내 100만 원, 내가 일평생 100만 원을 쓰고 살다 죽어야 되면은 30만 원 갖고 아끼고 아끼고 막 이것저것 하고 살다가 죽기 5년 전에 70만 원다 쓴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살아보려고 온갖 수술 다 하고 병원비, 요양비 하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이대 목사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어른들이 입원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막 우리 자식들 저 옆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고생 안 하지 그런 말 하는 거 하나도 안 믿는데요. 행동은 전혀 정반대라는 겁니다. 행동. 그러면서 계속 돈은 돈대로 다 쓴다는 겁니다. 이 공격적인 수술도 한번 해보고요. 뭐 요양사에 각종 뭐 영양식품까지 보조식품까지 해가지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까지 한번 살아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요. 끝까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일만큼 헛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른다는 겁니다. 꽃은 시들고 우리 그 강대상에 지금 예쁜 그 꽃들이 있죠, 그죠? 아주 아름다운 꽃들. 예, 저는 처음 접하는 화분인데 저 오늘 아침에 그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 신방 가기 전에 잠깐 그 교회에서 만날 분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교회 나왔는데. 둘러보다가 이 화분을 보는데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그 의무감이 드는 거예요. 막 뭔가 화분에게 뭘 해주고 싶다. 예,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걸 가져오신 집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가져오신 집사님 지금 계신데 그죠? 예, 제가 물었는데 하여튼 여튼 그 제가 이제 직접 물으니까 그 여튼 결론은 나는 신경 쓸거 없다는 겁니다. 예, 나는. 예.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제가 되게 미덥지 못한가 봐요. 예, 뭐저 물도 잘 주고 할수 있는데 예,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라. 예, 신경 끄라. 예, 신경 써봐야 이거는 죽나 봅니다. 그죠? 예. 아무리 관리 잘해도 우리 잘 알아요. 그죠? 언젠가 이 꽃은 시든다는 겁니다. 지 아무리 관리 잘해도 예. 제가 관리 안 하고 관리 잘하는 집사님들이 와서 늘 해도 이거 시든다는 거예요. 인생도 시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쌓는 인생 살아가선 안 돼요. 계속 그 은행에 계속 쌓는 사람들 있죠. 은행에 계속 돈만 쌓아놓는 사람들. 그죠? 뭐,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죠? 예, 뭐, 지금 쌓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뭐 마이너스만 안 돼도 감사하지. 공감이 안 되네. 예, 그죠? 예. 하여튼, 설교에 지금 맥락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쌓지 마라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공감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쌓을 게 어디 있다고 지금.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스쳐가는 거지. 그죠? 예. 한 쌓지 말고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예. 시간 쓰고요, 돈 쓰고요, 마음 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쌓아놔봐야 지금은 남들보다 더 여유로운 것 같고 부자된 것 같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죽기 몇년 전에 다 탕진하고 간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돈을 쓰고요, 건강 있을 때 건강 써야 돼요. 악기 봐야 그 나중에 뭐 되지 않습니다. 시간 있을 때 시간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쌓아둬봐야요. 나중에 병상에서는 그다쓸 수도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좀 먹으면서 사세요. 아껴봐야 그 나중에 병상에서 그 맛없는 죽이나 먹고 있습니다. 쌓아둬봐야 부질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영국에 이제 한 며칠 난리 난 문제 있었죠. 그 총리, 그 보리스 존슨 때문에, 그죠? 총리가 그 여왕의 그 국정연설을 구실로 5주간 그 국회를 서스펜드, 예, 정회시켰습니다. 강제 해산 비슷한 셈이죠. 사람들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왕도 사실 총리 때문에 바보된 모습이 돼버렸죠. 국회를 중단시켜갖고 이제 10월 31일에 자기가 원하는 그 노딜, 브렉시트 하겠다 이거지요. 이런 사태를 보면 사실 실제 현실을 볼수 있는데, 우리 그말 마이 허 마제스티 맞죠? 여왕. 여왕. 실제로 여왕이 아니라는 점이, 이런 사건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여왕이지만, 헐 마제스티지만, 실제로 왕은 누구예요? 총리입니다. 보리스 존슨. 보리스 존슨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권력은 총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왕이 바보 같은 노릇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바보 같은 노릇이. 더 재미난 현실이 났어요. 더 바보같이 만들어지는 현실이 났는데, 어제 그 대법원 판결이었죠. 뭐라 합니까? 총리의 의회 정회가 불법이었다. 불법 판결을 났습니다. 그 판결과 동시에 그 외국에 나가 있던 이 보리스 존스 총리는 바로 영국으로 돌아왔고, 이 PM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야 됐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 보리스 존슨 그 인터뷰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다, 나는 대법원은 존경한다. 하지만 이 판결에는 strongly disagree. 동의할 수 없다. 국회는 어쨌든 다시 열렸습니다. 이런 사실은 뭘 보여줍니까? 총리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법한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왕들을 억지로 뭐 연설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뭐 영국이 법치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영국은 킹덤, 왕국이지만 사실 왕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참잘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국회를 정회시키고 출장 나갔지만,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MP들 다 국회로 복귀하고 총리도 영국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국이 누구의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두로의 왕도 사실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 사람마다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다르거든요. 특별히 종교마다 신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요, 그죠? 그 어떤 종교는 뭐 신이 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도 있고요, 그죠? 예. 부처님 같은 경우 보면 완전히 사람 모습이잖아요. 귀 크고 뭐 이런 그 볼도 도톰하고, 종교마다 뭐다 달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당시의 신에 대한 개념을 볼수 있는데요.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신끼리 막 질투하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도 하죠, 그죠? 당시 두로 왕이 가졌던 신의 개념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 5절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3절 보니까 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지혜, 그죠? 신에게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두로 왕이 생각을 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이 나옵니다. 신에게는 또한 부유함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두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 개념이에요. 내가 신 하면 어떤, 두로 왕이 딱 떠올렸던 신의 모습은 아주 지혜로워.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주 부요해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뭐 모든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줄수 있을 만큼 부유하다는 거. 이게 두로 왕이 가졌던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지혜가 있고 뭐 돈이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내가 엄청 똑똑한 거예요. 내가 엄청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겁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게 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두로 왕의 생각이 얼핏 보면 한심해 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돈이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요, 참 많습니다. 제가 진짜 뭐 은혜가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사실 그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인상을 받을 때참 많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만 엄청 느린데 돈은 진짜 빠르구나. 돈 쓰면 바로바로 돼요. 예, 돈 쓰면 바로바로 돼. 돈이 신속하고요, 안 되는 일 없는 것 같고요, 돈이 하나님 같고 돈 많은 사람이 또 하나님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다니까요. 두로 왕이 한심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태도를 가진 사람도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건방진 태도를 가진 사람도 대기업 회장 앞에서 막 늪죽 죽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대기업 회장이 더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 두로 왕이 특별히 한심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신을 경배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교회 나온다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가요,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은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돈 몇 푼 갖고 뭐 내 시간 조금 쓰는 것 가지고 인색하면서요, 사람을 위해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바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사람들 그 의전 준비하는 것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계신가? 하나님 이거 어디 무슨 만도 뭐합니까? 무슨 만도? 두로 왕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생각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사실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자녀가 되었든지 뭐 내 아래 직원이 되었든지. 그럼 그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같이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태도는 이미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 자녀한테. 뭐 내 밑에 있는 아래 부하 직원한테는. 이웃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선행을 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 정도 베풀어 줄게 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느껴지겠지라는 그런 태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 끝부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6절에 또 그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 같은 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남을 도울 때 하나님 같은 채. 아 내가 너한테 하나님 같이 느껴지겠지. 예수님의 손길 같이 느껴지겠지. 이것이 교만의 실체입니다. 마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 채 하는 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런 일들 많습니까? 심지어 전도할 때도요.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목사 같은 직업도 마찬가지. 설교한다는 게 사실 스피커 역할 하는 거잖아요. 스피커가 그 음온인 양 착각할 때가 있죠. 예. 마치 내가 이렇게 선한 말을 선포하니까 내가 선한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말을 전하니까 마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안 그렇군요. 근데 돌아보면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사실 그 순간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대답이 오늘 설교 초두에 언급한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되겠죠.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계속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생각하기 싫은 주제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기 때문이겠죠.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설명 간단해요. 9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오늘날 우리는 뭐 이렇게 칼로 전쟁의 시기가 아니니까 뭐 칼로 죽이는 사람은 없겠지만 뭐 대부분 그 노년에 이제 암이 많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암 종류에 걸려서 많이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수명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이 자연사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수명이 너무 길어져 버려 갖고 다들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 니를 죽이는 그런 암덩어리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반드시 죽기에 사람이고 죽음의 순간을 모르기에 또한 사람입니다. 부식부식간에 죽어요. 자기 죽을 때 알고 준비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진짜 뭐 테레비에서 보듯이요. 자녀들 불러갖고 유언하고 뭐 목사님 불러갖고 임종기도 받고 그렇게 죽는 그 손꼽습니다. 없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죽냐면요, 우왕좌왕하다가 죽어요. 우왕좌왕하다가 뭐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가 뭐 검사하는 도중에 죽고 뭐 안 그러면 집에 한번 좀 쉬어보자 하다가 집으로 이송하다가 뭐 죽고 대부분 우왕좌왕하다 죽습니다. 뭐 정리도 뭐 없고 예. 예고도 없이 뭐 심전도 그래프가 뭐 갑자기 뭐 뚜뚜뚜뚜 하다가 갑자기 삐 하다가 뭐 그냥 사람 죽는 거예요. 진짜 이게 죽었나 싶을 정도로 이 죽음이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내 죽음을 생각하면 되게 이게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데 남이 죽는 것들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상이니까 병원에서는 늘 있는 일이니까 예, 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건들보면 죽고 예, 멀쩡하게 점심 다 먹은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죽는 죽음이 대부분이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두로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사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느냐, 그죠? 내 재산, 내 건강, 내 죽는 날까지도 내 손아귀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니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성이 나고요. 분을 못 이기고 소리치고 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같은 체 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집안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인 체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나한테 지혜가 있는데, 나한테 돈이 있는데, 그게 두루 왕이 했던 생각이에요. 지혜가 있고 돈이 있으니, 뭐든 다할수 있겠다. 왜? 내가 지혜와 돈을 갖췄으니까. 하나님 그 생각을 부수셨습니다. 그걸 부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도구가 죽음이었다는 것이요. 그거 봐라. 너 인간이지. 우리 정말 쉽게 교만해집니다. 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한 인간도요, 자기 주변에서 자기보다 못한 인간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교만해요. 네, 잘난 노숙자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왕초노릇 한다니까요. 죽음이 이런 생각을 부순다는 겁니다. 제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 소설가 박완서 씨의 고백이었지요. 작가들 모임 갔는데 한 작가 아들이 막그 연세대 합격해갖고 축하받으니까 뭐라 합니까? 불쌍해 보였다 합니까? 저 어미는 뭐가 저리 못 나갔고 아들이 연대 합격한 걸로 축하를 받아야 되나? 불쌍해 보였다 안 합니까? 왜요? 자기 아들은 서울대에 되거든. 근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지요. 자기가 사준 그 프레스토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호떡을 파는 그 포장마차 아줌마를 지나가다 보지 않습니까? 그 호떡 파는 아줌마 옆에 막 장성한 청년이 막 돕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답니까? 나는 저 호떡 파는 여인보다 미천한 여인이구나. 죽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요,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죽음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처럼 우리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지 않고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생명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두로의 왕이 자기 스스로 지혜를 갖추고 또 많은 돈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인 체 하며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두로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조금 더 재물을 모을 때마다 우리보다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냐 된양 거만한 모습으로 대할 때가 있고 교만한 태도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두로 왕에게 했던 경고가 우리에게 해당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시드는 꽃과 같이 언젠가 저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불과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잠시 주신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시간들과 재물들과 우리의 능력과 건강을 그저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며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을 그저 그렇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섬기며 또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저 베풀 수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껴서 쌓아놓아서 도둑이 훔쳐가고 좀먹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쓰고 하나님 다시 채워주실 날을 기다리며 충성되게 일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다 갈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이삶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씨름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저들을 잃지 않고 저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